그래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기본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접한 부분인데, 오늘 다루는 부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도 명확하게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보통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니까 로마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래 캐톨릭이란 말은 헬라어 카톨리케를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것입니다. 이 말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우주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원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거룩하고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쓸때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 대신에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AD 341년에 그까지 교회에서 사용하던 로마 사도신경에는 Catholic이라는 말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회, The Holy Church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AD 한 400년경에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어거스틴이 중심이 돼서 쓰던 그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회, 거기는 라틴어로 생탐 에클레시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6세기 이후에 와서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이단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뜻을 그 뜻을 가진 카톨릭이란 말을 거룩한 공회에 첨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 750년경에 만들어진 그 사도신경의 완성판에서는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생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캠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결국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요, 로마 천주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다 의미하는 말인 거죠. 물론 교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을 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사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모신 한 공동체임을 믿고 또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는 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각자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교회는 그 머리의 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사실 바로 이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의 지체고 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초대교회라는 지역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그런 지역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열심히 이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이 공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 모두는 그의 지배 아래에서 연합된다. 지상교회의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하는 일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룩한 공교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는 로마 천주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공교회 바로 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공교회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교회의 지체들이거든요. 여러분 지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체가 되었다는 말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으려면요 손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려면 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서로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체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 또한 나의 아픔이 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어디 돌뿌리를 한번 차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뿌리를 차면 발만 아프십니까? 손톱을 깎다가 혹시 발톱을 깎다가 좀 깊게 깎으셔서 좀 많이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손톱만 아프십니까? 이빨이 안 좋아서 치료를 했는데 이빨이 아플 때 딱 이빨만 아프셨습니까?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가 아프면 온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을 합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 상처를 품어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픈 부분도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서로를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넘어진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낙심한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있으면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과 아픔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아픔이 없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을 찾아서 함께 치료해야 온 몸이 건강하게 되고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료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지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하는 데서 끝나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쪼개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문제다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때로는 시기하게 하고요, 때로는 질투하게 하고, 때로는 염려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나뉘고 분열하게 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은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품기 어려운 그런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돕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화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형성된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차이와 다름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한정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거짓이나 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도 오늘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로 번역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은 가식적이지 않은,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겉모습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중심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 잔에 물이 가득 차고 나면 그 잔에서 물이 넘쳐서 옆을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너무나 풍성하게 깨닫고 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나누는 데 이루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비록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공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또 성도의 교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교회에 속해 있고 또 서로서로 교제를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나 사명들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 각자는 각기 다른 은사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악기 하나만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되고 함께 연주를 할 때 제대로 된 연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연주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야 되는 거죠.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합니다. 플룻 연주자는 플룻을 연주해야 되고요. 심벌즈를 연주하는 사람은 심벌즈를 연주해야 합니다. 물론 악기들을 보면요, 플룻이나 바이올린처럼 좀 더 자주 등장하는 악기도 있고요, 별로 등장하지 않는 악기도 있습니다. 심벌즈 같은 악기는요, 여러분 보시면 한번 꿍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잖아요. 브루크너 8번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요, 곡 전체 중에서 심벌즈가 딱 한 번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연주 중에서 딱 5초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이올린은 중요하고 심벌즈는 없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치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오케스트라의 성공과 실패가 그 한 번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악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자꾸 보니까 자꾸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이올린 연주가 지금 저기 틀리는데 지금 저기 틀리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벌즈 연주자가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바이올린처럼 많이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벌즈 연주자가 계속 바이올린처럼 꽝꽝꽝꽝 이렇게 치면 연주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는 겨우 한 번 나오는데 차라리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예 연주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연주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연주가 되겠습니까? 묵묵히 악보를 보면서 조용히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내야 할 때 정확한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한 몸의 지체인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 일이 눈에 좀 더 띄는 일일 수도 있고요, 눈에 좀 덜 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혀 시간이 필요 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휘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다른 지체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때를 기다리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도록 하거든요. 그럼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 품에 안겨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가 자꾸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사명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과 은사를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3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는 대로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라는 말은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의 개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둘 다 똑같이 즉시 가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예수님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이 대단했으면 야, 너 제일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을 각각 분량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요, 맡겨주신 일에 그냥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오케스트라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곡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올린 계속 연주를 하고 바쁘잖아요. 심벌치 한번 꽝 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는 것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랑 잠깐 등장하는 심벌지의 연주자 월급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경력이나 무슨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 급료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똑같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구별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은사로 섬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받은 은사에 맞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내는 것처럼 지체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에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내고 싶은 소리만 내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소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정작 내가 낼 소리를 못 내고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사회, 이 땅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다르면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나와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만 내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르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합력해서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싸매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비교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전한 종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잘 기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